지난주에 우리는 크리스천의 인격 성장 및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이 성경인 것에 관해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가 지상에서의 삶을 마무리 짓는 시점에서 믿는 자들을 향해서 왜 그토록 인격적 소양에 관해 강조했어야 했을까요? 또 그렇다면 우리들도 영적 성장 최우선 순위 과제로 인격 수양을 뽑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즉 오늘날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도 인격적 수양들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만 하는 걸까요? 왜 베드로는 많은 이들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또 갖고자 열망하는 영적 은사, 표적 혹은 기적을 행하는 것들에 대해 더 강조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영적 은사 혹은 사도적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는 오직 고린도전서 12장에만 기술되어 있을 뿐 그와 같은 은사 목록을 성경에 다른 곳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점은 흥미로운 관찰입니다. 성경의 다른 어디에서도 굉장한 표적을 행하는 사도적 은사에 관해서 다루지 않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와 베드로후서가 쓰여진 시점을 살펴보면 고린도전서는 신약 성경 중에서도 가장 초기에 기록된 서신 중 하나인 반면 베드로후서는 그보다 훨씬 더 이후에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6장 20절은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사도시대는 구약시대의 교회에서 신약시대의 교회를 옮겨가는 과도기적 시기였기 때문에 사도들의 말씀을 확증하기 위해 여러 표적의 인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비교적 늦게 기록된 베드로후서는 1세기 보다 체계적으로 확립된 교회들이 당면했던 문제들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1세기 중반쯤에는 그때에 이르러서는 표적을 행하는 은사들은 사도들에게 있어 더 이상 큰 관심거리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크리스천들의 성품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인격적 소양을 겸비하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관심사가 될 수 있고 혹은 되어야 하는가 라고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뜻일까요? 그리고 만약 그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면 그 이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서 21절 말씀을 토대로 이 점들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물론 모든 구절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아주 중요한 개념들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계신다면 오늘 그것을 고쳐드리려고 합니다. 따라서 오늘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은 인격에 대해서 성경적 인격에 대해서 잘못된 개념이 있다면 그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이 세상에 사는 데 있어 이 문제가 정말로 의미 있는 것일까요? 마치 이 인격의 문제가 우리의 신앙적 영성과도 관계가 있는 것처럼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것일까요? 네, 이 인격의 문제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이야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합법적이라는 것과 인격적 소양 사이에 혼란을 겪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상당히 흥미로운 이야기가 될 텐데요. 첫째, 믿지 않는 자들과 이 세상을 차치하고라도 크리스천이라고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조차 법적 한계선을 넘지 않는 한 자신들은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는 그 무엇이든 자유로이 행하고 말하고 생각해도 좋다고 믿는 것이지요. 이러한 사고방식 혹은 태도는 크리스천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태도는 크리스천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생각마저도 불법이 아닌 모든 것은 수용하게끔 움직입니다. 이러한 사고가 그들의 가치체계와 세상을 보는 시각을 형성하는 것이지요. 실제로 바로 이것이 현재 우리 사회에 가장 만연한 행태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법과 재판을 의지해서 가리기를 좋아하고 이에는 심지어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다고 법을 통해 그것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고방식이 바로 사회병폐, 도덕적 혼란, 기형적 판단을 낳게 되는 씨앗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위법은 아닐지라도 너무나 많은 거짓들과 반사회적인 행동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법을 준수하는 시민이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부도덕하고 죄악된 자일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이후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또 다음 주에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제가 방금 드린 말씀이 옳다고 할 때 그 결과는 아주 심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죄악되고 부패했을지라도 단지 어떤 범법 행위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선하다고 믿는다면 이는 우리들이 선과 악을 이해하는 능력을 상실했을 뿐 아니라 우리 양심이 망가져서 진정한 의미에서 선과 악을 가르는 분별력을 잃고 말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법은 선한 자가 아닌 악한 자 때문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은 것입니다. 법은 악한 자나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용도이지 선한 자를 상주기 위한 용도가 아닙니다. 교회를 보더라도 문제를 많이 안고 있는 교회일수록 교회 정관을 더 자주 찾아볼 수밖에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는 바로 그들이 교회가 정한 법의 권위를 빌려서 자신들의 문제들을 무마시키게 하거나 혹은 더 부각시키려 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그것은 문제가 있음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들은 그 정관이 모든 것을 좌우할 최종 결정권을 쥐고 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은 그 정관들을 문자 그대로 적용해 시시비비를 가리려 할 것이 아니라 그것에 담긴 정신을 잘 받들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저는 몇 년 전 비로소 집을 산 뒤에야 서로 담장을 사이에 둔 이웃들 사이에 무수한 논쟁과 분쟁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꽤 많은 사람들이 그 중재를 위해서 법정을 찾곤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께서 카운슬 즉 구청을 찾으신다면 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없고 법정을 찾아야 한다고 충고할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법정을 찾지만 사실 이러한 점은 우리가 인격과 도덕을 훨씬 더 중요시했던 과거에는 거의 볼 수 없었던 이 시대의 새로운 현상입니다. 요즘은 그야말로 누구든지 무슨 일로든지 변호사를 찾는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천의 인격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 안에 속하는 자, 즉 신앙인으로서의 소속감을 회복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본문에 앞서 나오는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에서 나열된 인격적 소양들 중 덕, 자기 절제, 인내, 경건 등에 대해 마치 그것들이 오직 하나님과 우리들 간의 수직적 관계에 대한 문제인 것처럼 이해하고 싶을지라도 7절의 형제 간의 우애 및 사랑이라는 인격적 사양의 등록들이 우리들 서로 간의 습관적 관계에 적용되는 사항임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실 앞서 언급한 모든 덕목들은 신도들 각자의 삶을 비롯하여서 신도들이 모인 공동체 안에서도 반드시 보여져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덕목들에는 우리 자신과 타인 간의 관계성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은 개인주의자나 독부장군이 아니라 공동체의 일원인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공동체 안에 속하도록 명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볼 때 다수의 크리스천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가진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공동체 내에서의 우리라는 의미를 잊어버렸고 이를 외로운 나 자신으로 대체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의 교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지역 교회들을 섬기기 위해서 목회자들을 그의 종으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는 장로와 집사들을 그 지역 성도들을 이끄는 리더들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단 하나의 기관은 교회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예수님을 통해 세운 단 하나의 이 땅에 세우신 기관은 교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의 한 일원이 되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신 방식을 통해서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스스로 결정권을 쥐고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사고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거룩하고 영성이 좋다고 믿을지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그들의 실체는 그가 세우신 교회 혹은 공동체 안에 속하기를 거부하는 떠돌이에 불과합니다. 어쩌면 그러한 자들은 이러한 설명에도 귀를 기울여 하지 않고 공동체 안에 속하기를 거부하며 본진자로 남아있기를 고수하려 할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교회가 완벽하지 못하고 그 리더들도 완벽하지 못하고 너무 많은 힘과 단점들이 있다고 지적할지 모릅니다. 저는 물론 그것이 사실임을 인정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리들의 불완전함을 들어 우리의 인과 인격적 소양들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하심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린도 교회도 많은 문제점들로 가득 찬 교회였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스스로를 절제하고 인내해야만 하는 상황들을 분명히 맞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들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절제력을 지니고 인내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연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정말이지 사랑하기 힘든 자들을 그래도 사랑하기 위해 우리 속으로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의 실천 면에서 한층 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공동체 안에서 다른 이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의 인격적 소양이 중요한 다음 이유는 바로 선과 악을 잴 수 있는 명확하고 견고한 내적 기준이 있어야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인격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죄의 문제는 따질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적 정의로 죄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모두를 뜻합니다. 사실 이는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이를 위해서는 깊은 묵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 죄라는 이 개념을 간단히 말하면 죄를 정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이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따라서 죄가 무엇인지 알기 원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정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합니다. 또 그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그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른다면 하나님이 정하시는 그 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 사고에서 잊혀져 버리고 나면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던 자리에는 이기주의와 자기 민족이 들어옵니다. 즉 우리는 우리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한 자신이 반드시 옳은 것이라고 믿게 됩니다. 이 자기 중심적 사고는 반드시 깨어져야만 하는 아주 강력한 껍질로 이를 위해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죄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모든 것을 가리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에서 이를 알려줄 하나님의 자리는 권력, 부, 혹은 건강 등으로 대체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부유하고 건강하고 물질적 번영을 누리는 한은 자신이 잘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가난, 질병, 파산 등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자신을 점검하지 않습니다. 이는 기독교 내부에도 파고든 세상 논리로 우리 기독교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만약 크리스천이라고 공언하는 어떤 사람이 인격적 문제를 안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과 올바르고 건강한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신앙적 문제를 가진 것입니다. 그는 그의 생각과 삶에서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각과 삶에서는 하나님이 사라져 버린 표가 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게 될 것을 기억하십니까? 이는 아주 잘 알려진 성격적 교리입니다. 베드로는 1장 8절에서 이에 대한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8절입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베드로서 1장 8절입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아멘. 즉 만약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 삶에서 열매를 맺고 특별히 인격적으로 그 열매가 드러날 것이라는 뜻입니다. 크리스천의 영적 열매는 바로 우리의 인격에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도덕적 타락, 조급함, 미지근하거나 차가운 형제들과 인류를 향한 사랑이 없는 태도들은 우리가 잘못되었거나 혹은 잘못된 시각을 가졌거나 또는 하나님과 바람직하지 않은 관계에 놓여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건강하게 일하고 있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타락한 성품은 우연히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게으름과 자기 중심적인 것에서 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자가 하나님을 믿은 지 오래되었고 교회 안에 오래 속한 자라 할지라도 여전히 타락한 성품을 지녔다면 그가 게으르고 또 자기 중심적일 뿐 하나님께 가깝지 않은 자라는 뜻입니다. 도덕적 타락은 심지어 교육에서도 명백히 드러나는 문제입니다.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좋거나 나쁘다는 단어들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려 하는데 이는 그러한 단어들이 너무 극단적 판단을 담고 있어서 자신의 아이들이 기가 죽을지 모른다는 염려에서 그런 단어를 사용하려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특정한 행동들에 대해 좋고 나쁨을 얘기하지 않고 대신에 성숙 혹은 미성숙, 생산적 혹은 비상적, 비생산적이라는 등의 단어로 대처해서 사용합니다. 즉 그들은 좋고 나쁨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는 우리 자녀들에게 더 이상 도덕적 판단들이 심각하게 가르쳐지지 않게 되었음을 뜻합니다. 우리들의 언어가 어떤 식으로 쓰이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이는 더욱 명확해집니다. 예를 들어 약물 남용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는 불법 마약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에 중독될 정도로 과하게 사용하지 않는 한은 제한된 횟수 혹은 소량이라면 사용되어도 괜찮다는 인상을 남깁니다. 그 약물 자체가 문제인데 마치 남용하는 것이 문제이냐 대두되어서 문제의 본질이 흐려지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 옳고 그름 및 좋고 나쁨을 말하는 대신 판단 고리 혹은 판단력 부족 혹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현상은 나쁘고 악하고 죄이면서 위반되는 사항들이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것이 되게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중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 본질적으로 좋고 나쁨이 희석되어 버려서 사람들에게 그것이 더 이상 경각심을 일으키지 않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하고 위대하고 초월적인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서 없앰으로 인해 우리의 도덕적 가치 혹은 도덕적 판단들은 희석해지고 모호해진 것입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의 자리는 우리들 스스로의 주관적 관점에서의 가치들과 도덕들로 대체됩니다. 즉 그 주관적인 것들이 객관적인 것이 사라진 자리의 공백을 메꾸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믿는 자들 또한 이러한 덫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넷째로 이 이야기가 필요한 이유는 인격적 소양은 개인주의를 넘어선 크리스천들의 형제애가 나타나는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날 우리는 공동체 내에서 우리라는 감각을 잃어버렸고 이는 오직 나로 대체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 할지라도 만약 우리가 그가 성경을 통해 보이신 그의 기준에 따른 가치들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진정한 가치와 인격적 소양들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 없이는 자신이 정한 기준으로 자체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겠지요. 결국 이것이 우리를 개인주의자로 흐르게 하고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가치와 기준들을 전파한 설교 말씀에 동의하지 않기도 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준을 넘어서는 것이라면 더 이상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방식을 따르고 그저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자유라고 잘못 부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단지 저의 혹은 당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버지 되시는 분임을 잊은 것입니다. 이 동일하신 하나님은 혼란을 초래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일에는 질서가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쉽게 외면하고서 그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하고 되고자 밀고 나갑니다. 이는 다른 성도들 간의 유대관계에 해를 가져오고 그리스도 안의 형제들을 향한 책임의식을 갉아먹고 우리 스스로 법을 정하는 자가 되도록 합니다. 하버드대 교수 데이빗 라이스만에 따르면 우리는 내면으로 파고드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에 자리하고 있는 성품과 믿음이라는 두 개의 축을 따라서 우리가 사는 방식을 길잡이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존재들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우리는 자신의 필요가 채워지는 한 상대방 혹은 타인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하지 않는 지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신 주님의 명령은 그저 이론적인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자신이 일이 아니고서는 일절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자유라고 강력히 외칩니다. 그들에게 모든 종류의 성도들 간의 유대는 그저 구속과 숙박입니다. 크리스천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참담한 지경까지 이른 것입니까? 문제는 바로 우리가 스스로를 최고로 중약하게, 최고로 중요하게 부각시켰던 잘못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개인주의는 오직 자신만이 중요하다는 신형적인 윤리관으로 믿는 자들을 이끕니다. 따라서 무엇이든지 우리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은 죄이고 비윤리적인 것이 됩니다. 각자의 인격은 오직 자신이 곧 신이 되는 종교를 기반에 형성됩니다. 제임스 패터슨과 베드로 김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스리는 법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개인주의는 우리들 내부에서 양질의 인격 형성의 기회를 침착시켰습니다. 이는 많은 교회들 하여금 자신들이 사람들이 원하는 바로 그 교회라고 선전하게끔 이끌었습니다. 사실 이는 소비자 중심의 시장 논리가 종교기관까지 파괴된 것입니다. 종교시장을 속빙하는 소비자 교인들의 입맛에 딱 맞는 고객 맞춤형 예배를 지향함으로써 외적으로 눈부시게 성장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또한 개인주의의 결과이지요. 교회들이 사업적 모델을 가져와서 이 세상에서 교회를 선전하는 것입니다. 이는 정말이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다섯째로 이 시점에서 우리는 법의 적용 측면에 관한 논리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신자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개인주의 안으로 들어가 버리고 자신들 스스로가 정한 윤리와 가치로 세운 상황에만 살게 되면서 세상의 세속화가 더불어서 신자, 부신자 모두 가치, 윤리, 도덕적 측면에서 법에 더 많은 역할과 중요성을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인격과 진리의 다스림 아래에 거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법이 우리를 다스려주기를 원하게 됩니다. 이전 시대에는 우리 안에서 갈고 닦아진 인격, 진리, 가치들을 통해 법 없이도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인격, 진리, 가치들이 더 이상 일하지 않기에 법이 그 자리를 차지해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점점 더 세속화되고 미성숙해지고 영적으로 바로선 크리스천들이 사라지면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법정으로 사건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세상에서 법의 필요성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일반 은혜를 통해 우리가 법을 가지도록 허락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로마서 2장 14절에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에서 법은 삶을 여러 면에서 규제하고 관리하는 것을 알고 있고 우리가 법이 없는 세상을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점은 법이 사회 안정만적 장치로서 도덕성을 제공함에 있어서는 최소한의 역할밖에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숭고한 인품 및 거룩한 자질은 법이 관심하는 바가 아닙니다. 법은 그것들을 위해 제정된 것이 아니니까요.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 땅의 법은 어기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죄악되고 사악할 수 있다는 점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 사회는 앞으로 더 많은 소송 및 규정으로 인해 점점 더 많은 변호사가 배출될 것입니다. 모든 도덕의 중심이신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에서 사라지면 그들의 사회는 더욱 세속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에는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크리스천이라고 공언하는 자들 중 점점 더 많은 자들이 주님과 그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될수록 그들은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그들이 속한 교회들도 점점 더 세속화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세속화되고 세상에 부합하며 미성숙하고 영적으로 바라서지 못한 신자들은 자신들의 그러한 세속적이고 속물적인 사고방식, 미성숙하고 낮은 영성을 깨닫지 못하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이 아는 법 내에서는 그 어떤 것도 어기지 않았다는 사실로 인해서 스스로 위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양심이 무뎌져서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도 알려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성은 너무나 낮아져 버렸고 이에는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째, 도덕적인 과실을 범하고도 죄책감과 수치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을지라도 그것을 가져올 만큼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둘째, 이처럼 죄가 더욱더 관대 용인되면서 도덕적 기준 자체가 사회적으로 전체적으로 저하되는 것입니다. 이는 크리스천 가정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 호주에서는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었습니다. 또 호주에서 낙태 또한 합법입니다. 따라서 이곳에서 동성결혼 혹은 낙태는 범법행위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또한 그것이 괜찮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앞서의 두 상황에서 법적인 치용과 성경적인 윤리는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큰 유나이팅 철치는 이 호주에서 세 번째로 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최근에. 이는 정말로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따라서 크리스천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그들이 성화의 과정을 거치며 알게 되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영적으로 타락한 채로 혹은 영원한 영적 유아기에 머물러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은 우리가 기독교적 성품을 알고 이를 발전시켜가기 위해 그에 대해 공부해야 하는 이유를 더욱 증대시키게 됩니다. 몇 년 전 저는 사회학자의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대학에 갓 입학한 입학생들을 상대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요. 그들이 대학에 입학하고 나면 8개월 사이에 정말 많은 수의 크리스천들이 자신이 크리스천이라고 고백하는 것에서 돌아서게 된다는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인격적 소양을 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 인격적 소양을 갖추게 되어가는 걸까요? 어떻게 이를 갖출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개인주의, 자기중심주의, 낮은 도덕성을 불러오는 법의 한정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는 영예와 영광의 자리를 찾아 나오기를 원한다면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기준 또는 잣대를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캐논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성경을 심도 있게 아는 것은 크리스천이 인격적 소양을 기르는 일에 필수적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격 성장을 위한 안내서입니다. 만약 크리스천 부모님들이 성경을 잘 모르시고 그리고 성경의 가치를 잘 알지 못하신다면 그들이 자녀에게 어떻게 성경의 가치를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자녀를 가지신 분들은 더욱더 성경 공부에 힘쓰셔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다음에 몇 가지 면에서 영적 성장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방책인 성경에 대해 살펴볼 것이고 이어서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어머님들 꼭 성경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아버님들께서도 꼭 성경을 심도 있게 공부하셔야 합니다. 이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이 점을 아주 중요하게 인식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많은 교회 교인들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이 정말 그 중요한 의미를 인식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는 그의 말씀과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그의 존재를 드러내신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을 보면 그 예를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께 나타나셨을 때 그는 말씀으로 임하셨습니다. 그의 거하심은 그의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그의 말씀에 따라 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최근에 들어서 성경 말씀을 점점 더 신중히 읽게 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성경 공부를 할 때 한자 한자 묵상하며 천천히 더 심도 있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큰 의미를 발견하게끔 하였습니다. 저는 그를 통해서 성경을 더 확실히 알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그의 거하심을 더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오랫동안 묵상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이 말씀합니다. 이는 매우 잘 알려져 있는 성경 기절인데요. 여러분께서 이를 아주 잘 심도 있게 묵상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를 함께 찾아봐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도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만약 그 말씀이 사실이라고 할 때 우리의 생존은 정말이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에 달린 것일진데 어떻게 우리가 믿는 자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존이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이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살기 원하는 바대로 살 수 있단 말입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가까이 있어서라고 신명기 30장 14절도 증언합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음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 있고 우리 마음에 아주 가까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그러할 때 우리가 이를 행할 수 있다고 증언합니다. 이 가르침은 특별히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과 관련해서 아주 큰 영향력을 갖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기절을 잘 알고 있으실지라도 이 중요성을 정말로 아시는지 의문이 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이 시간 함께 찾아보시면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이는 정말 중요한 의미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자들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천 메시지들이 이 세상에 많이 전파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마태복음 7장 27절 말씀이 밝히듯이 이 주여하는 자마다 모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기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고 이르고 마태복음 기절은 우리가 단지 입술로 신앙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지라도 만약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 중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개인적 구세주라고 공언하면서도 그의 뜻을 따라 살고 있지도 또 인격적 열매를 맺고 있지도 못하다면 우리 자신의 영혼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가 주신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적으로 성장하기 원하는 자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과 분리되어서는 자신이 자랄 수 없음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른다고 하여서 천국으로 갈 것이 아님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를지라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음을 명심하시고 이를 항상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의 형상을 따라 다듬으시기 위한 그의 크신 생각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항상 가까이 해야 합니다. 제가 염려되는 점은 그 안에 있는 우리 교회와 그 성도들입니다. 이전 시대에 비해서 오늘날 교회와 예배자들 마음에서는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이 약화되어 버렸습니다. 크리스천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의 초점이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데 있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을 통해 자신들이 받을 수 있는 위로에 맞추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우리를 둘러싼 변수들을 없애주시고 또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시고 스스로에게 드는 의혹을 불식시키며 그의 사랑으로 안심시키시고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안위하시고 우리에게 위안을 주시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은 이처럼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서만 그저 바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관계의 문제가 있거나 혹은 건강의 문제가 있다면 그에 대해 그저 치료자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고 계시진 않은가요? 오로지 여러분이 건강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그것에 대한 치유를 받기 원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에게는 하나님을 그 신성하심과 그 존귀와 위엄의 대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저 하나님을 치료자 되시는 분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날 현대 그 크리스천 뮤직을 들어보시면 오로지 우리에게 이러한 위로 되시고 치료자 대신 하나님에 대해서만 노래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진정한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의 신성하심과 영광에 대해 더욱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이러한 좋으신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이 주신 계시인 성경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앞서 8장 초반에 크리스천의 인격 소양에 대해서 베드로가 말한 뒤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라고 12절 말씀에서 성경의 주제를 알려줍니다. 이는 이 모든 이유로 인해서 베드로가 우리의 크리스천의 인격적 소양을 위해서는 성경을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인격적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즉 크리스천적 인격을 갖춘 자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가져올 주체로 소개하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죽음을 가까이 앞둔 시점에서 이 서신을 썼는데 거짓 선생들과 그 가르침, 세상적 사고와 사상 및 문화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안으로 침투하는 위험을 신중하게 고려한 뒤에 크리스천 신앙의 진정한 토대인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는 말을 죽기 전에 남기기 원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 주시는 검인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는 동안 많은 저희 교회의 성도들은 때로는 2시간 혹은 2시간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거쳐서 교회에 나오곤 했습니다. 이제 제가 아프리카에 있을 때도 그랬지만 런던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저희 교회에 나오기 위해 정말 오랜 시간 걸려서 2시간이 넘는 시간을 거쳐 교회에 왔어야 했고 또 돌아가기 위해 동일한 시간을 소비해야 했고 눈이 오거나 또 특별한 사고들이 있었을 땐 더 많은 시간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저희 교회에 꾸준히 출석했었습니다. 따라서 교회에 한번 오가기 위해 길에서 소비해야 하는 시간, 그 시간만 따지더라도 5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성도들이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그 성경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 교회를 출석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그러한 성경의 말씀을 배우기 위한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현대사회에 들어서 성경의 권위는 불신자들이 아닌 교인들과 신학교의 교수들 및 설교자들에 의해서 침식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즉 성경의 권위에 대한 도전들이 외부가 아닌 기독교 교회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바른 인격은 그 믿음과 지식이 나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만약 진정으로 믿는 자라고 한다면 이는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창조주의 형상을 따르게끔 되어 있는 자들이고 그 창조주 하나님의 성경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러한 하나님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알고 닮아갈수록 우리 크리스천들은 우리 좋은 인격과 인품을 갖출 수 갖추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한 영적 성장과 인격 성장을 이루기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그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읽어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봉사를 많이 하시고 많은 섬김의 활동을 하실지라도 만약 여러분께서 성경이 말하는 인격적 성품을 지니고 있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이 이에 대한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재직을 비롯하여 모든 직급을 맡고 있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성숙할수록 더욱더 인격적으로 성숙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할지라도 항상 인격 형성에 가장 중요한 점을 두어야 합니다. 일이 되어지는 것보다 그 우리가 어떠한 인격을 보이고 살고 있는지가 중요한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